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01면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 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기도의 소원들 이미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가정 위에 또 자녀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며 성령께서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사건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책에는요, 이에 견줄만한 다른 회심의 사건들은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 임한 것을 봅니다. 만약에 사울이 회심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어떻게 기록이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성경책에서 기독교인들을 가장 비참하게, 무참하게 핍박하는 최고의 인물로 고소를 당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사도가 아니죠. 사울은 아마 지옥에 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아마 다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야만 되는 이 사울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약시대에 가장 탁월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가장 탁월한 일꾼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가장 큰 원수를 가장 큰 일꾼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생각을 하고 자신의 삶을 생각을 하면 참 그 기가 막힌 인생이었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 속에는 보면 은혜라는 말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신을 가리켜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생각할 때 진짜였습니다. 진짜로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지옥의 맨 밑바닥에 가야 될 존재인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감격스러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도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주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일들, 내가 정말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었는데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더 많이 일을 했지만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돌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불러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더불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인들 잡아오라고 전권을 이양을 해주었던 그 대제사장들 지옥에 갔습니다. 자신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기를 찍어서 불러주셔가지고 구원을 주신 것, 그거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냥 하나님 그러면은 그는 꼬박 죽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좀 이것이 일치가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그러면은 다른 환경들, 여건들 이런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무조건 그냥 꼬박 죽는 겁니다.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옥에 가야 될 나를 구원시켜 주셨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아주 잔혹하고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충 여러분은 사도 바울 그래서 좋게 평가를 하실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사울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의 책임자였습니다. 자신이 책임자가 되어서 죽여라 해서 돌로 쳐서 그 현장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의 그 죽음을 보면서 비참하게 몸이 터져서 피를 흘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미안해하기는커녕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는 잘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스데반 집사를 그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이,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했다 그랬죠. 찬찬히 하나씩 하나씩 다 찾아내어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여기 여전이라는 말은요,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좀 받을 만도 하지만은 이 사울은 여전히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증오와 저기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다음에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자신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인정을 하죠. 사울은 지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도망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 일을 회상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심히 격분하여서 외국 성에까지도 가서 핍박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으로 갈 때 이 사울의 마음은 심히 격분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악랄한 행동도 이 사울이 서슴없이 행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1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그 회당에서 붙잡아 가지고 강제로, 그 억지로 모독하는 말, 즉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는 극도의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은요,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앞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 더 심하게 할 겁니다. 지금 사탄의 그 모습이 사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이 짐승과 같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러해 왔었고, 앞으로 대환란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그 녀석은, 그 놈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또 그 박해하는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은 절대적인 은혜. 자신이 자신을 생각만 해도 참으로 아찔하죠.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요, 사도 바울은 눈만 감으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여기 있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다가 그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의 마음 상태는요 요거 하나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도 그냥 가만히 두었더라면 비참하게 지옥 가운데 빠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지만 영적으로 어둠의 구렁텅이에 푹 빠져서 여자와 그리고 이단에 빠져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는 어느 날, 펴서 읽으라, 펴서 읽으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순간에 성경책을 펴서 읽었던 바로 그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보통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말씀일지 몰라도 그 순간만큼은 그게 바로 눈이 꽂혔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어거스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늘 깨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요, 이 말씀을 딱 펼쳐서, 하필 펼쳤는데 이 말씀이 딱 나온 겁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자리에 고꾸라졌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까 너 지금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의 영혼을 강하게 때린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이 그의 영혼을 때리는 그 순간에 그가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한순간의 사건이고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임하셨던 그 은혜 때문에 이 어거스틴이 변화가 되어졌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요, 사울의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이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은혜를요 계속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거든요. 지옥의 구덩이에 빠져야 되는 자신을 하나님이 건져내셨거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법학과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같이 걸어가다가 하늘에서 번개가 쳤는데 같이 가던 친구에게 그 번개가 내리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즉사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 루터가 성 안나여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는 이제 가톨릭에 있을 때였으니까요. 구교에 있을 때였으니까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성자를 불렀다고 그럽니다. 성 안나여 이 말씀을 좀 읽다 보니까 성 안 난다게 하는 이렇게 성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사약 때문에 루트는 법학을 중단하고 수도회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 가운데 찝찝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행을 했습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그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과연 이것이 올바른 길인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영혼의 빛이 번쩍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두들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보통 때는 그냥 지나갔던 말씀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의 머리를 때리고 지나가는 순간에 그렇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걸 여기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그 가톨릭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99개조 반박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바울이나 어거스틴이나 루트나 이 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각만 해보면 아찔한 거죠. 그대로 죽었더라면 이 세 사람 다 지옥의 맨 밑구덩이에서 아마 서로 만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여러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전적으로 성경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생활했다면 얼마나 경건하겠습니까?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죠. 지렁이와 같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여러분, 사도 바울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위대하다는 생각 가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루터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오직 은혜로 나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회심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는 절대로 우왕좌왕하지도 않았습니다. 머뭇머뭇하지도 않았습니다. 양다리 걸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딱 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푹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후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두 번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의심 자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환경, 주어진 환경과는 상관없이 끝까지 그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푹 빠져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 보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도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은요, 다른 것 때문에 자신이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는데 그 왜 자꾸 넘어지고 그러느냐, 제발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일어서라고, 그 십자가 너를 위한 것이라고, 너를 위해서 세워진 십자가라고, 요거 한번 붙들고 일어나고 이거 붙들고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도 그렇게 주저앉고 의심하고 뒤로 빠지고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심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완전히 돌이켜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회심이죠. 이 사울의 회심 사건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작용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사울보다도 신앙생활을 훨씬 잘하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다메섹에 가까이 가서 일이 있었죠.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을 만났죠. 그런데 그 다메섹에게는 신실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특별히 칭찬받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일을 그 신실한 아나니아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왜 사울에게 맡기셨겠습니까? 어느 모로 보아도 사울은 이 아나니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나쁜 사람이었죠, 사울은. 아나니아는 이미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였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도 하는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사울은 살기 등등한 핍박자였죠.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 아나니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명예를 얻어야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선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사도를 제쳐두고 또 다른 사도, 이 바울을 선택을 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된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저것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사울이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이 사실을 아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 거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져야 하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감사할 것 외에는 더 이상 내가 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주님을 위해서 굶어 죽을 뻔하기도 했고 매도 맞았습니다. 그 두들겨 맞으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요, 살이 터져나가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살이 터져나가는 거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러한 것 속에서도 전혀 뒤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뒤를 아예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죽어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 정도까지는 나는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는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워 죽을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순교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이렇게 내어 맡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였죠. 잘라서 택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어도 도무지 믿질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예 관심 자체를 가지지 않는데, 아니 대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믿어지도록 해주신 겁니까? 왜 하필 하나님 저입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요, 어쩔 뻔했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근데 목사님, 사도 바울은 그래도 이런 극적인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회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바울아, 사울아, 성에 들어가면은 너에게 일을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성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회심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울처럼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 다 그랬죠. 보지 아니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보지 아니하고도 말씀이 믿어지는 것, 그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것보다도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크나크신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나도 괜찮다,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그런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러한 사건을 겪지도 아니하면서 말씀이 믿어져 가시고 믿어져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진 이것은요,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생각을 한다면요, 그러면 우리도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